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를 제거하기로 한 시한을 지켰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이란이 포르도 원자력 시설에서 원심 분리기와 관련 장비를 다른 지하 농축 장소인 나탄즈 시설에 저장하기 위한 이전 작업이 핵합의 이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정한 시한 안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이란 핵합의 이행 1주년을 맞아 행한 연설에서 IAEA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핵합의를 유지해야 할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재고량을 98%까지 줄이고 원심 분리기의 3분의 2를 제거했다며 이란은 포르도 시설에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았고 이를 위해 고성능 원심 분리기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는 간단히 말해 이란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내전 과정에서 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이 2년 전 후티 반군을 소탕하기 위해 공습을 개시하고 지상군을 파견한 이래 민간인 만 명이 살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마일 올드 쉐이크 아흐메드 유엔 예멘 특사는 어제 휴전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압두라브 만스르 하디 대통령 등 예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아흐메드 특사는 이 자리에서 예멘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 국가의 미래를 보호하며 평화 정착에 헌신할 책임이 있다며 지금의 정치적 교착 상태는 매일 죽음과 파괴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에서 테러가 잇따른 뒤 각국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유럽의 가치가 약화됐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거듭되는 국가 비상사태와 전면적인 감시활동, 선별적인 가택수색과 구금 등 테러 방지 조치들로 인해 유럽의 가치와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프랑스는 2년 새 3건의 대형 테러를 경험한 뒤 국가 비상사태를 5차례나 연장해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타이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전직 총리급 인사를 대표로 하는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어제 성명에서 유시쿤 전 타이완 행정원장이 여야 국회의원들과 지방정부 관리들로 구성된 사절단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사절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미국의 정치인과 학계 인사 그리고 해외 중국인 대표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타이완 사절단의 미국 내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타이완과 관련한 하나의 중국 원칙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을 지난 대통령 선거 관련 러시아 첩보 문서 유출자로 의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어제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러시아 첩보 문서를 언론에 유출해 얻는 이익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다만 지난 6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를 보고한 것은 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정보 당국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 정보 요원들과 접촉했었다는 내용이 담긴 러시아의 첩보 문서를 입수했지만 이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인권활동가들이 런던의 이란 대사관 앞에서 이란에 9개월째 억류 중인 이란 출신 영국 여성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자린 자그하리 라트클리프 씨는 지난해 4월 이란의 친척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자선단체 직원인 나자린 씨가 이란 정부 전복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탈북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본인 외에도 한국 온 북한 외교관이 많으며 한국행을 기다리는 고위 인사들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자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로 북한을 꼽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으나 북한에 대한 투자는 극히 적은 액수에 그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부터 오전 사이 평안도, 함경북도 북부 산지, 황해도에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1 내지 2.5m, 서해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는 또 북한은 더 이상 공산사회가 아니라 세습 통치에 기초한 노예사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한국에 들어온 북한 외교관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는 지금 북한 고위 탈북자 중 자신만 언론에 공개됐다며 한국 언론은 모르지만 북한 외교관들은 모두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앞으로도 더 좋은 삶을 찾아서 오는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의 발언은 북한의 고위급 탈북이 현재 진행형인 사안임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태 전 공사는 아울러 북한 사회가 더 이상 공산사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씨 일가가 공산주의 이론에 기초해 자신들의 독재를 합리화했지만 오늘날은 세습 통치만을 위한 거대한 노예사회를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은 사라졌고 공산주의 이념에 조선시대의 정치체제를 결합한 봉건 노예사회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엄격한 의미에서 공산체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대한 정확한 표현은 북한은 세습 통치에 기초한 노예사회입니다.
태정 공사는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최대 약점은 명분과 정체성이 불투명한 백두혈통성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기가 누구이고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밝히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어머니 고용희가 제1교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백두혈통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태전 공사는 김정은 체제의 취약한 실상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태전 공사는 북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군 복무지가 북중 국경이라며 월경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휴전선에 배치된 병력은 북한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계층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전 공사는 이 때문에 한국의 코앞에 집결한 이들을 겨냥해 대북 전단과 현금 등을 살포하면 휴전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 권력을 갖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른바 비선실세의 존재도 폭로했습니다. 태전 공사가 꼽은 비선실세는 중앙당 조직부 부부장들입니다. 이들이 사실상 인사권과 표창권, 책벌권을 쥐고 있어 김 위원장 다음 서열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말은 듣지 않더라도 이들 말은 꼭 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전 공사는 일례로 외교부장이 자신에게 1시간 안에 보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동시에 중앙당 조직부 지도원이 갑자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지도원 말부터 듣는다며 비선실세의 위력을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시대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문수 물놀이장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겪은 고초도 전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문수 물놀이장을 유지하기 위해 대동강 유역과 문수 구역 등 두 개 구역 전기를 다 차단하고 물놀이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을 위한 전기 공급이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집 주변에 이런 전시성 시설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면 지금부터 전기가 다 저기로 들어가겠구나 하고 한숨부터 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국 내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군사, 외교 등 전 분야에서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미한 협력 관계가 발전하고 서로 이익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미국의 신행정부가 출범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국의 대외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양국 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과거 미 행정부 교체기에 맞춰 무력 도발을 감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군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에 앞서 16일 열린 동북아시아 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 회의에서도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의 추가적인 전략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와 주요국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 등 세계 축의 전방위적 대북 압박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추가적 전략 도발이나 또 기만적 대화 공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이어 17일 총리 공관에서 주한 외교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노력하고 지역 내 정세 안정을 도모해 왔다며 앞으로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나라로서의 역할을 중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셈법을 바꾸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굳건한 안보 태세 아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해 민생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외교단 대표들에게 한국의 확고한 정책과 노력에 대한 우방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주한 외교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엄중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외교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황 권한대행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엔 주한 외교단 단장을 맡은 스발도 파딜야 주한 교황청 대사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추거홍 중국 대사, 알렉산드로 티모닌 러시아 대사 등 14명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규현 청와대 안보수석 등이 함께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에 반발해 일본으로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 대사 대신 스즈키 히데오 일본 대사 대리가 참석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측은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해 한국과 교류가 많은 나라를 위주로 대사 등을 초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3월 초로 예정된 미군과 한국군의 키 리졸브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된 건 아니지만 봄철 미한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시기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미 도발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며 현재 북한은 미한 훈련을 취소하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특히 10명 중 3명은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미국인들에게 북한이 미국의 위협이 되는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응답자의 약 86%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82%나 중국과 이란 80%보다 높은 것으로 미국인들은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한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약 34%가 북한을 임박한 위협으로 꼽았고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27%였습니다. 이어 중간 정도의 위협과 최소한의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16%와 8%였습니다. 정당 지지자별로는 공화당의 약 89%가 북한을 위협이 되는 나라라고 답해 민주당의 약 88%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다만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미국인들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북한을 위협 국가로 보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국 내 50개 주의 성인 1,169명을 대상으로 9일부터 12일 사이 실시됐습니다. 한편 앞서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진행한 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주요 위협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4%는 북한 핵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대답했고 27%는 약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주요 위협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북한 핵 문제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의적인 사면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외무성 대변인 답변, 노동신문 보도,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ICBM이 발사 가능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우주개발을 위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정복에로 가는 조선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런 제목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데이빈 맥스웰 미 조지타운대 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은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의 정권교체기와 한국의 정치적 소요가 맞물린 상황을 이용해 상대 반응을 시험해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this may be rhetoric time to coincide with the U.S. transition of power and the political crisis in the South. The regime is likely testing the waters to see the responses.
동시에 북한이 ICBM 발사 수단을 다각화했다는 기술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임의의 시각과 장소를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 발사대 한계를 벗어나 이동식 발사대를 갖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ICBM 위협 가운데 실제 타격력만큼이나 위험한 요소는 이처럼 정확한 개발 단계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입니다. 북한 핵과 로켓 역량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연구가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왔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핵심 기술 수준에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6천에서 7천도의 고열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북한이 확보했는지 여부는 최대 논란거리입니다. 북한이 이미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거나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주장해온 브루스 벡톨 미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BOA의 그런 진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he re-entry capability for every missile all the way through the Musudan, proven for atmospheric re-entry technology. Why would they not have it for the Taebo-da?
무수단 미사일에 이르는 모든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역량을 이미 증명한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에 그런 기술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 건 그저 추측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6월 시도한 무수단 시험 발사를 통해 재진입 기술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5번 실패 후 6번째 시도 만에 무수단을 고각으로 1,400km 상공까지 쏘아올려 400km가량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이미 지난해 3월 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다면서 탄도로켓 탄두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북한 로켓 전문가인 미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로 재진입 기술을 익힐 수 있지만 북한은 핵탄두가 고층 대기에서 녹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속도에서 시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n't really demonstrated the ability, or they haven't been doing practice tests of those sorts of re-entries at the speeds that an intercontinental missile would take.
여기에 지구의 중력장이 미사일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정확한 유도 능력을 갖추는 보다 복잡한 과제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대형 미사일의 기본적 발사 기술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상단 로켓 기술을 완성하고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하기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역시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북한이 소위 인미의 시각에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기 어려운 단계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달리 북한이 ICBM에 탑재할 핵탄도 소형화에 이미 성공했다는 관측은 북한 핵시설을 사찰했거나 미정보 당국과 소통해온 권위 있는 핵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입니다.
You know, I had to listen to a briefing done by intelligence agency experts who openly said they believe that North Korea could miniaturize for the NOdon. This goes back to 2012.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미 2012년 정보 당국자로부터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딴 핵실험에도 소형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능력에 대해 매우 신중한 평가를 내려온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역시 다른 핵보유국들 사례와 비교하며 북한의 소형화 성공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If we look the historical examples, you know, Pakistan, India, China, Russia, France, UK, where they were after five tests. So they started to have a nuclear weapon which they can deliver.
파키스탄, 인도,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다섯 차례 핵실험을 한 뒤 미사일로 날려보낼 수 있는 핵무기를 갖기 시작했으며 북한이 그런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입니다. 2011년 1월 11일 중국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이 5년 안에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후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오락가락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ICBM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는 격퇴 수단을 언급하는 수준까지 구체화됐습니다.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8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개량형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인 CE-2의 실험을 재개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북한과 같은 나라의 제한적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개선하는 데 적절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CE-2는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본토 방어를 위해 마련한 지상발사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부로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에서 분리돼 표정 미사일을 직접 맞추는 요격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로켓 과학자는 그러나 지난 8일 VOA에 CE-2의 실험 기록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CE-2 유형은 2010년 1월과 12월 잇단 시험 실패에 이어 2014년 6월에야 성공을 거둔 뒤 2016년 1월 시험에선 성공과 실패 여부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미국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요격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ICBM을 겨냥해 본 적이 없는 미국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설령 실패하더라도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돌 교수는 북한이 모형 탄두를 탑재한 대포동 미사일을 고정발사대에 장착해 발사하려 할 경우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겨지는 미사일이 고스란히 노출돼 타격 대상이 되지만 만약 임의의 장소 경고대로 KN-08이나 개량형인 KN-14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시험한다면 미국은 충분한 대응 시간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f this is going to be a launch of a KN-08 or a variant, we're not going to have the warning time that we had with the Taepodong. They're just going to take it to some flat area and launch that sucker.
백돌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인공위성 발사로 포장하지 않고 ICBM 시험으로 규정하는 단계에 이른 이상 미국 정부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돌 교수는 대북 제재를 강화할 필요 없이 기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으로도 강력한 압박이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싱가포르의 특정 은행들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기간에 북한과 중국을 옥죄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훈입니다.
아일랜드 비정부 기구가 올해 북한에서 식량과 식수, 위생 사업을 벌입니다. 북한 4개 도에서 주민 15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일랜드의 비정부 기구 컨선 월드와이드는 올해 120만 유로, 미화 125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예산으로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강원도에서 식량안보사업과 식수위생사업, 재난위험 감소사업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안보사업은 보존농법을 전수해 간단한 농기구와 적은 자원으로도 지속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시아 8개 지역에 대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 단체 한국지부의 이준모 대표는 VOA에 올해 강원도 주민 10만 3천여 명에게 보존농법을 전수하고 식품 가공기계를 제공하며 협동농장에 관계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 예를 들면 농업용수를 대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시스템들을 같이 구축해서 좀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추수했을 때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시장의 접근성을 좀 높여서 가능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전략도 함께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지난 2012년 2개 시범 농장에서 시작한 보존농법이 지난해에는 총 25개 농장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황해북도와 강원도 주민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식수위생사업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중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양수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상하수도 시설과 공중화장실, 가정용 화장실을 건설해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 비누를 제공하고 북한 보건당국과 함께 공중보건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안전한 식수를 위해서는 상수도 시스템의 수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2004년부터 수질 검사를 확대했고 수질 검사 연구실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계속해서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황해북도와 강원도 주민 14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재난위험 감소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에서 유럽연합지원계획 제3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컨선 월드와이드는 지난 1998년부터 북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기본적인 공중위생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2001년부터 급수시설과 위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780만 유로, 미화 830만 달러로 총 19개의 식수위생 사업을 통해 전동펌프를 이용한 급수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협력해 수질 감시 지침을 개발했으며 북한 보건당국이 이를 북한의 공식 지침으로 채택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분산적 하수 처리 체제를 구축하고 공중 가정용 화장실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현재 북한 도시관리청과 농업과학원, 보건성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북한 직원을 포함해 2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대북 사업은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스위스 개발협력청, 아일랜드 외교부 개발협력국의 자금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은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논평에서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의 영상에 흠집을 내기 위해 그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미국이 인권 불모지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개인 7명과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두 곳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북 투자는 극히 적은 액수에 그쳤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총 1조 5천억 달러에 달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이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이 기간 동안 중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액은 약 20억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0.13%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액은 약 100억 달러로 대북 투자액의 5배에 달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는 말레이시아로 약 370억 달러였고 이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각각 330억 달러와 220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최대 투자처는 유럽으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액은 약 2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증가했지만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감소 또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4년 1,400만 달러에서 2012년 약 1억 달러로 정점에 올랐습니다. 이후 2013년 8,600만 달러, 그리고 2014년엔 5,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이 침체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 투자, 특히 중국 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투자 환경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벤자민 실버스타인 북한 경제 전망 공동 편집장은 북한을 둘러싼 불안정한 정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But I would say that if anything, the H-bomb test is just another event in a long chain of events where North Korea sends an image to potential investors that it's simply a very politically volatile economic environment.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불안정해진 한반도 상황이 외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리즈 대학의 애덤 캐스커드 교수는 중국인들의 북한 내 사업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when you go and talk to Chinese counterparts on the Chinese side of the border, they will tell you that it's still very difficult to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북한에서 사업하는 중국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날이 갈수록 규제도 심해져 규모가 큰 중국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몇 년 전 발표한 대북 투자 합작 안내서에서 북한과 사업할 때는 환율 문제와 함께 통신, 대금 지불, 하청 계약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캐스커트 교수는 그 밖에 도로나 전력, 항만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도 중국의 대북 투자가 적은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해외를 운항하는 북한 선박들의 평균 연수가 30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낡은 선박들의 지난해 결함 발견율은 100%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적의 태성 923호는 건조 연도가 1968년입니다. 건조된 지 5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이지만 지난 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VOA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지난해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의 노후 선박 활용 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회원국 항구에서 무작위로 선박을 골라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330척 중 중복 검사를 받은 선박을 제외한 129척 가운데 63척이 건조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태성 923호처럼 40년이 넘은 선박도 11척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또 건조된 지 20에서 30년이 지난 선박이 44척, 10년에서 20년 된 선박이 18척이었고 10년이 안 된 신형 선박은 전체 129척 중 4척에 불과했습니다. 검사 대상 선박의 평균 연수는 29년이었습니다. 선박의 노후화는 곧바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선박 청젠호는 지난 12일 일본 큐슈섬 앞바다에서 침몰해 선원 26명이 일본 해양경비대에 구조됐습니다. 청젠호는 건조 연도가 1990년으로 올해까지 27년 항해했습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는 청젠호가 지난해 총 4번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검사 때마다 10개 안팎의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르자오항에서는 정선 조치를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북한의 주변 나라들은 선박 사용 기한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선박의 수명을 30년으로 규정했고 일본은 이보다 짧은 18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지난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의 절반 이상이 운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330척 모두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심각한 결함 발견으로 정선 조치를 받은 선박은 25척이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40대 탈북자 김창호 씨의 이야기 지난주부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씨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1997년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 자식에게 곧 데리러 오마 약속하고 아내와 단 둘이 탈북을 감행한 김창호 씨. 두 사람은 중국에서 어떻게든 돈을 조금이라도 마련해 아이와 함께 중국에서 살 계획이었습니다. 탈북 후 북한으로 돌아가기까지 반년 동안 두고 온 자식을 다시 볼 일념 하나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97년도 했죠. 97년도 했는데 그때는 애가 있었어요. 애는 그때 두고 왔어요. 후에 데려가기로 하고.
어디다 맡기셨어요?
처언니 집에다 두고 왔어요. 중국에 넘어가서도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갈 곳이 없더라고요. 뭐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그래서 진짜 하룡산, 그쪽이 하룡인데 그 하룡산이 엄청 그 험악해요. 엄청 높고 거기서 그 수림에서 먹는 거는 많았어요. 뭐 산이니까 뭐 버섯도 캐먹고 뱀도 잡아먹고 뭐 개구리 잡아먹고 뭐 잡을 게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산에서 3개월 사시다가 언제 내려오셨어요?
3개월이 지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조선족이 사는 곳으로 내려왔던 김 씨 부부. 중국 차를 밀거래하는 조선족을 만난 김 씨는 겨우 일거리를 찾아 아내와 함께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운전한다니까 자기가 트럭이 있는데 임창, 그러니까 이 나무를 따르는 데서 일한대. 그러면서 자기 차를 좀 운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잘 만나가지고 차를 타고 용기를 주던 거예요. 산림보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와이프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산을 대정받아서 이 산에 그 일하는 게 많아요. 몇 명 심어놓으면 풀도 자라는 걸 그거를 이렇게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7월에 탈북해 12월을 맞게 된 김 씨 부부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아이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중국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아내 홀로 차디찬 두만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당시 김 씨의 아내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집결소에 갇힌 김 씨의 아내는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심한 구타와 녹이 쓴 물을 마시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 아기가 유산됐다고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 만신창이가 된 김 씨의 아내는 그 후 집결소에서 나올 수 있었고 고향에 두고 온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갔지만 아이는 이미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김 씨의 아내는 다시 국경을 넘었고 남편과 재회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재회했을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가니까 사람이 아니더라고. 와이프 원래 체격이 좋은데 신발이라는 게 신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뭐 그렇게 신을 신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신는 데다가 옷은 뭐 암탉이 그지 없지. 몸이라는 게 이게 몸이 있는지 척추 안에 남은 것 같아요.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아버지만큼 자랐을 큰 아이와 세상에 빛도 못 보고 간 둘째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지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김 씨 부부는 그래서 자식에 대한 마음이 남다릅니다. 후회하면 이미 늦었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 살겠다고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런 각오로 미국에 왔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미국에 처음 온 2007년부터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았고 자신들이 할 만한 일을 마침내 찾게 됐습니다.
북한 사람이 탈북자가 이 거대한 시장에 뛰어들어서 장사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빈몸으로 정말 거지가 돼서 시작한 건데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만도 대단한 자리인데.
세계 최강국이란 나라, 기회의 땅 미국이란 말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는 게 장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지 않을까. 인터넷 뒤진 거예요. 과연 우리가 빈몸이지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뭐가 필요로 하는지를 좀 시장 조사를 좀 했죠.
그야말로 빈 몸으로 맨주먹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그것이 지압이었습니다.
와이프가 고선에 LA에서 왔을 때 그 학교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났던 거예요.
김 씨 아내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지압소에서 몇 개월 과정을 밟고 지압사 수료증을 딴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내하고 달라서 그게 농촌이라 가능하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 처음에는 자리 없어서 뭐 겨울에는 뭐 밖에서 잠을 자면서 한 반년 동안은 자리 없으니까 그 뭐 겨울이 제일 힘들었죠. 밤에서 차에서 자고 했으니까. 그다음 아침에 들어가고.
지압소 처음 차릴 때 돈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차릴 때는
침대도 좀 있어야 되고.
처음에 할 때는 이 침대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이동식 침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노천이에요.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천막 쳐놓고 해요. 이 건물에서 하자면 돈이 없어서 못하죠. 돈 없을 들어가죠.
그 자릿세라도 내야 되잖아요.
네, 자릿세 내죠. 그래서 지압하면 하는 것만큼 내죠. 뭐 20불씩 한 자리에 20 피트가 되거든요. 한 자리가. 그러면 뭐 20불씩 내고.
하루에?
두 개면 40불 내고.
싸네요.
6제곱미터 공간 두 개를 하루 종일 40달러 내면 간이 침대를 차려놓고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멕시칸들과 어울려 김 씨 부부도 하루하루 자리가 나는 대로 노천 지압소를 차려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하자 한 15명, 많게는 20명씩 한 사람이 15명, 20명씩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40명씩 들어가는데 힘들더라고요.
김 씨는 자기 몸의 두 배가 되는 것 같은 남미 사람들을 상대로 있는 힘을 다해 일하면서도 신나게 일했습니다.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신나게 장사했죠. 우리 애들이 나와서 뭐 미국에서 사는 법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배우고 이렇게 산다는 거 배워주고 장사로 해서 미국에 일한다는 것만 해도 보람차게 정말 누구 알아주지 않아도 돈 번다는 거 하루에 뭐 몇천 불도 생길 때도 있었고 뭐 대신 또 뭐 몇백 불 생길 때도 있고 하지만 내가 일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번다는 것만 해도 그 공지감이 엄청 좋았거든요.
자식을 굶기지 않는 부모가 되는 당시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 같았던 김 씨. 부자가 되는 길은 멀게 보였어도 일하는 만큼 벌 수 있었기에 미국에서의 삶에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당시 탈북 10여 년 만에 꿈이 이루어지는가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김창호 씨의 세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승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인한 한일 간 외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양국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이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케시마,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한국 외교부가 오늘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또 부질없는 주장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먼저 외교부 논평부터 들어보시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또다시 부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의 독도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이 문제가 지금 떠오른 이유가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첨예한 그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고요. 주한 일본 대사와 부산 일본 영사관 총영사를 일본으로 귀국시켰습니다. 또 양국이 추진하고 있던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을 통보했고요. 고위급 경제협의도 일본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땅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왜 일본이 왈가불가하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외교적 차원으로 보면 일본 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에 30여 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독도사랑 국토사랑 동호회에서 경기도민들의 성금으로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겠다 이렇게 성금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교도통신이 일본 외무대신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도에 소녀상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특별한 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 등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도 많은 단체들이 독도에 어떤 그 상징물을 세우겠다, 조형물을 세우겠다 신청을 했는데 천연기념물인 독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의회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망각해버리고 있는 역사의식을 소녀상이 일깨워주고 있다는 취지로 독도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독도 관할을 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의회 의원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와 함께 이 문제가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독도를 또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경기도 의회 소녀상 건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편 이번 상황의 발단이 된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기습적으로 설치해서 부산 동구청이 철거를 했었는데요. 다시 설치된 소녀상, 영구적으로 보존할 법적, 제도적 안전관리 문제를 검토하겠다. 부산 동구청과 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가 2,200만 대에 가깝다는 자료가 나왔군요.
네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수가 2,180만 3,351대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인데요. 한 해 전인 2015년보다 81만 3천 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전국 인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요. 국민 2.37명의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계산이 됩니다.
한국의 첫 발을 디디는 탈북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서울에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다는 것인데요. 한국도 네네. 자가용 타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자가용이 있어도 일부러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것이 더 좋다, 편리하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도로는 안정돼 있는데 쏟아지는 자동차 때문에 길이 막혀서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에 공감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사실 한국의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보면 깜짝 놀랄만도 합니다. 1980년대만 해도 자동차 등록 대수가 50만 대였고요. 네. 85년에 100만 대, 1992년이 되면서 500만 대가 됐습니다. 97년에 1000만 대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로는 증가세가 조금 완만해지면서 2005년에 1500만 대, 그리고 2014년에 20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발표된 자동차 관련 통계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 뭐 국산과 외산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는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 국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 쌍용, 삼성자동차가 생산하는 자동차가 전체 92.5%, 그러니까 2010만 대가 넘었고요. 94년도에 0.3%에 불과했던 수입 자동차, 그래도 2011년부터 크게 늘기 시작해서 지금은 7.5%인 164만 대가 됐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연령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0%가 됐고요. 여성의 그 차량 소유자도 21.2%인 463만 대라는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요즘 자동차 산업의 대세는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이 친환경 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쏠려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네네. 친환경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군요.
네네. 그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전기차, 수소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집계가 또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까지 한국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모두 1,800대가 넘었고요. 수소차도 87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7만 4,600대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체 친환경 자동차는 한국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의 1%인 24만 4,000대가 넘었습니다. 알뜰족을 위한 1,000cc 미만의 경차 집계도 눈길을 끕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2.4배가 늘어서요. 전체 차량의 30%가 넘는 672만 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교통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는데요. 서울과 부산을 30분 만에 달릴 수 있다는 것,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인데 실제로 한국의 연구진들이 이 꿈의 교통수단을 구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거리가 440km입니다.
네.
고속열차를 타도 2시간 반은 걸려야 되고요. 비행기를 타면 뭐 40분 정도는 걸리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이 하이퍼튜브라는 기술 개발에 한국 정부 출연 연구원 또 대학 등 8개 기관이 공동 연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소식이 오늘 화제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와 LA를 이 30분 만에 주파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하이퍼루프라는 그 계획이 있는데 이것과 좀 비슷한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 자동차 도로나 기차의 선로 대신에 그 진공에 가까운 튜브 터널 안에 자기 부상 열차가 달리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이 구현하려고 하는 하이퍼튜브라는 겁니다. 속도가 무려 시속 1000km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30분 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차세대 꿈의 교통수단이죠.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라든지 중국에서도 지금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에서는 이 꿈의 교통수단 개발에 그 한국 정부 출연기관과 대학들이 함께 연구 협력을 나서기로 했다. 이것이 처음이다. 이것을 큰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